에서 7장 로마서 7장 6절 한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된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신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내용은 이제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나는 죽어서 천국을 간다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표현된 대로 하자면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이제 은혜와 영생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그런 차원 말고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은혜와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신분이 확고부동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신자에게 허락된 복된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관한 차원에서 신자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율법과 결별했다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설명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 다시 말해서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 신자된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문제를 따질 때 잘못하면 율법과 영이라는 두 개의 실체를 놓고 둘을 대조하고 적대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이 내용을 따라 들어가 보면 그런 뜻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말씀부터 찾아봅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안 한다. 의문이라는 말은 글자라는 뜻입니다. 글자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여기 그런 표현이죠. 먹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돌비에 쓰지 않고 신비에 썼다. 라는 평행을 이루는 이 두 비교입니다. 먹으로 썼다는 것은 어디에단가 우리 자신 안이 아닌 우리 자신의 내부가 아닌 바깥 어딘가에 기록한 글이다 이겁니다. 그것과 우리 안에 기록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나오는 것과 같이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신비에 쓴 것이라고 하는데에도 드러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외부적으로 쓰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먹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는 내용 속에서 그것이 밖에 있는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적인 원리와 내면적인 방향과 내용으로서 우리의 것이 된 것이라 하는 걸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영,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논할 때마다 강조했던 것,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선택하고 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 바깥에 있는 어떤 목표를 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하나의 내용과 원리로 속에 박혀 있는 것,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이 정확히 똑같은 것입니다.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즉 이 기독교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는 이 지금 말하면 그리스에 살고 있는, 고린도라는 데는 그리스의 남단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를 전할 때 바울이 가진 원리가 무엇이었느냐? 어떤 사상을 전하고 그 사상을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한 죽어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전도하는 이 전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셔서 저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기를,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우리는 바울이 전한 내용을 듣고 알아먹었다, 선택했다, 그래서 자랑들을 하고 있거든요. 잘난 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 지혜를 전한 것도 아니고 또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은 것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이 일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다. 왜냐? 나 스스로가 이 기독교를 전할 때, 이 도리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역사하사 너희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 너희를 중생시켜,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며 너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를 알게 하기를 원해서 내가 심히 떨고 두려워했대. 내가 그것을 말로 전하고 인간의 사상이 되고 너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될까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너희를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오직 한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5절,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너희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자들이니라. 밖에 써 있는 무엇을 보고 너희가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아 신자가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수술하시고 바꿔놓고 새로 태어나게 한 자들이니라 이겁니다. 이것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영에 새로운 것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되는 데에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만들어 주신 것이냐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유명한 새 약속입니다. 그럼 새 언약이 있으면 그 전에 있었던 옛 언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붙었으면 옛 언약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럼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이 먼저 그 생각이 미치느냐 하면 내용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을 봅시다. 3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랍니다. 그건 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또 모세 입을 통하여 약속한 계속 반복되고 확인되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새 언약도 내용에 있어서는 옛 언약과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으면 새 언약일 필요는 없죠. 무엇에서 다르냐면 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에서 다릅니다. 우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 방법에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옛 언약을 봅시다.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 새롭게 세울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데 옛 언약은 어땠냐 하면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이 언약을 세웠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냐면 내용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동일한 내용인데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했냐면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가장 가깝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서입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파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줍니다. 이 새 언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속을 바꿔놓기로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압력을 넣고 아무리 좋게 얘기하고 인도하고 끌어당겨도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마음과 하나님의 요구대로 쫓아갈 마음이 없는 자들을 성공시킬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어디에서 다르냐 하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며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에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자란 이제 영원히 죽을 신분과 운명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뀔 수 없는 영광된 신분의 자리에 이런 운명을 갖고 있다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죄만 쫓아가고 죄 아래 있었던 우리를 그리고 자기밖에 몰랐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킨 것입니다. 같은 예레미야 31장 우리 33절까지 봤는데 34절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새 언약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본성이고 유전이고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내부로부터 주를 사랑하는 것과 의와 거룩을 향한 생각과 그런 원리와 소원과 능력이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시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여러분들이 점검할 때, 여러분 자신의 신자된 것을 점검할 때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주를 사랑하며 주의 뜻을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는 소망과 원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예전에는 어땠냐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사모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배우고 교육을 받고 뭘 알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죄를 따라서 삽니다. 왜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신자가 되면 어떡하냐면 죄를 지금도 우리가 짓습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고 실패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걸 거부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옛날과 다르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를 향한 내부로부터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를 사모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와 거룩에 대한 우리 자체의 본성적인 열심과 지향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물론 이것을 늘 성공하느냐,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건 성화의 단계에서의 훈련의 문제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중생했다, 구원을 얻었다 하는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신자가 된 이후에도 실패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시험에 빠집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나는 아직도 죄에게 지는 것을 보니까 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죄된 성품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죄가 나를 아직도 주장하고 있어. 내 속에 죄가 아직도 그냥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죄가 주인이고 의와 거룩이 손님이었다면 지금은 의와 거룩과 주를 사랑하는 것이 주인이고 죄가 손님입니다. 근데 이 왼수들이 여러분을 계속 유혹하고 있고 여러분은 갓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길 힘이 없거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 얻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 시험과 그 유혹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확인해야 되는 영으로 말미암는 삶을 사는 신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 속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신자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이제 율법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압니다. 그 전에는 그걸 모릅니다. 예전에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길 때는 우리는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된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우월감밖에 없습니다.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혹 종교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잘난 것을 증명하는 그런 시각과 그런 기준으로서밖에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라는 데 대한 깨우침과 이제 중생한 자로서의 일종의 주님의 마음과 연결된 어떤 본능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십시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이의 율법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을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있는 말씀은 결단코 부에 대하여 꾸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중생하지 못한 죄인으로 남아있는 시점에서 인간이 율법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냐? 그럼 너 네 재산을 네 이웃에게 다 줘라.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셈이죠. 네 주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왜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6절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 율법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근데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지켰습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냐? 그럼 너 네 재산을 네 이웃에게 줘라. 주님이 묻는 건 이겁니다. 너는 최소한의 율법관, 즉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범법하지 않았습니다로 이 율법을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줌으로써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넌 모르고 있다. 이거죠.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내 재물을 다 팔아 이웃을 줘라 하는 얘기 속에 내포된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셈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을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느냐의 차이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결단코 율법을 배척하거나 율법을 필요 없는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대신에 영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성경을 읽으면 단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묵상을 해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뭔가 통해야지. 이런 것을 어떤 신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신자가 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신자가 되면 그런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과 영생을 약속받고 있고 취소받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그는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자로 그의 자녀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의 생각 속에 제일 크게 어떤 변화를 받느냐 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변한 자라 말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차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들어와서 이 사랑의 정신으로서 여러분이 변화된 자인 것을 보고 여러분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십시다. 거기 이런 재미있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 봅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앞에서 모든 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려오자 영광의 하나님과 마주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을 만나니까 백성들이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그 얼굴을 주목하고 모세에 대하여 평가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너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놀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온 율법이 너희들에게 전달되지 왜 내가 높임을 받냐? 나를 보지 마라. 그래서 그 광채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얼굴로 그 얼굴을 가렸다고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대할 때 그 모세의 얼굴을 봤던 것 같은 오해를 율법에 대하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아직도 수건이 덮여 있는 것 같이 가리워졌다. 이게 참다운 광채가 그걸 인용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크게 싸웠던 대적이 블레셋인데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블레셋과는 여러 번 전투를 합니다마는 블레셋과 한 번은 싸우다가 또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실로에 있는 그 장막 가운데 안치한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궤 자체가 어떤 신통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자체가 어떤 신통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다가 그 전날은 전쟁에서 한 3천 명쯤 죽었나요? 그렇게 패했는데 그걸 갖고 와서 싸워갖고는 그 다음날 4만 명이 죽었나? 그렇게 대패합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오해, 즉 불신자들일 때 우리가 율법을 보는 개념, 신에 대한 개념, 종교에 대한 개념을 보십시오. 그건 다 진리와 생명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치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지켰다. 자기 의지의 높음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의 도덕적, 윤리적 고결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과 연결된 어떤 원리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생명과 진리와 영원과 어떤 면으로도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도 우리에게 아무런 그 정신을 말할 수 없는 입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자 어떻게 되느냐? 의문에 묵은 것이 우리의 원리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들은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의지의 화신이 되려고 그래요. 의지의 화신. 그래서 잘못 그 미화된 사람 중에 하나가 욥입니다. 욥은 마치 인내의 화신같이 돼 있어요. 욥이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는가. 욥기를 보세요. 욥은 하나도 인내하지 않아요. 욥은 처음에는 며칠 좀 참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소금 맞은 지렁이 같이 지랄을 떨어요. 그래서 그 원망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왜 내가 태어난 날이 달력에 있었는가? 시적으로 지랄을 떠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건강해서 나를 낳는가? 왜 내가 튼튼하게 자랐는가? 별별 악담을 다해 자기 자신에서. 왜 내가 살아서 이 꼴을 당하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제가 여태껏 부끄러운 소리를 했습니다. 국방색 실로 제 입을 제가 꼬매겠습니다. 입을 가리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욥을 인내의 화신이요 믿음의 화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즉 기독교 신앙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옛날의 본성 종교든 도덕이든 윤리든 교양이든 다 우리의 의지를 근거로 해서 획득하려고 하는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홀로의 노력으로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잡는 식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뀐 겁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권면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가보실까요? 12절부터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봤을 때 예언약은 어땠어요? 내가 너희 그들의 손을 잡고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말 안 들었다 이거.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 안을 바꿔놓기로 했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기로 한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구원 얻은 자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이것, 신자가 됐다는 것이 무엇을 받은 것인가를 놓치고 우리의 노력 일변도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면 나는 희망 없어라고 무너지는 겁니다. 지면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우리는 성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 된 것입니다. 그걸로 섬겨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산다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요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요인은 무엇이냐면 옛 동기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삶의 동기요 요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이거를 해방절이라 그래요. 8.15.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은 아주 외우기 좋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냐? 8장 서두부터 그래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버지와 자녀라는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이 기준이 되고 뭐라 그래 판단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없냐? 정죄는 없어요. 사랑의 매와 형벌의 매는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직도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내용입니다. 우린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랑이 동기고 사랑이 기준이고 사랑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가 잘못했을 때에도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으로 그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지 난 이제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자포자기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끝장이다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봅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형벌의 두려움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걸 꾸짖으려고 성경이 이걸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면 두려워한 것만큼 손해일 뿐이지 두려워해서 이익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가르치던 어떤 성도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여자 성도인데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잘 신앙생활 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전을 보냈어요. 요 1, 4, 18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 구절을. 글자 수가 많으면 돈이 많이 들어서 요 1, 4, 18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축전을 받고 결혼식 할 때 축전이 도착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 끝나고 축전이 온 걸 보고 부부가 허니문을 떠나면서 차 안에서 성경을 펴들었어요. 어느 우체국에서 실수를 했는지 요 48이 갔어요. 일자가 없어지고. 여인아, 네게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라. 완전히 망했죠. 그 유명한 요 148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요 48만 또 기억하고 다녀요. 이게 우리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라는 우리에게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 자 된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지금의 우리의 몫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소유로 되어 있는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위치입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신자들의 가장 큰 병이 뭐냐 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것을 사용할 줄 모르고 누릴 줄 몰라서 많은 것을 가졌으나 가난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늘 와서 울고 불고만 해요.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된 신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우리도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기쁨으로 주를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구원 얻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더 많은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로 우리가 주 앞에 사랑을 입은 이요 구원을 받은 자여 영원한 나라에 속한 시민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